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연내에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루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반정부 시위 사태 등을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23일 캐나다 헬리팩스 국제안보포럼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연말쯤 1단계 합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히고 가능할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남중국해 등지에서 중국의 활동에 대해 못 본 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 상하원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가결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 합의 체결에 잠재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나보다 훨씬 합의 체결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사태와 관련해선 매우 복잡한 요소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시 주석이 홍콩 외곽에 군대 100만 명을 배치하고도 투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내가 시 주석에게 부디 군대 투입을 하지 말라,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무역 협상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면서 내가 아니었다면 홍콩은 14분 만에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 인권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중국이 57년 만에 최악의 해를 보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배경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24일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22일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직후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매우 강해서 한국이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전날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거의 일본 쪽의 퍼펙트 게임이라고 말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발 보도와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 등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윤도환 국민소통수석 등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24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세계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 앞으로도 개별 허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했는데 한일 간 사전 조율과 완전히 다르다며 만약 이런 협상이라면 지소미아 연장 합의를 할 수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또한 일본에서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 일본 외교의 승리, 퍼펙트 게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 사자성어로 견강무회,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자기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실장은 이어서 You try me, 우리를 시험해보라는 말을 일본에 하고 싶다면서 영어로 try me는 어느 한쪽이 터무니없이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계속 자극할 경우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소미아 연장은 모두 조건부이고 잠정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는 홍콩에서 구의원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참가 열기가 높아지면서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24일 홍콩 시내 18개 선거구에서 구의원 452명을 뽑는 선거가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홍콩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지 시간 오후 7시 30분 투표율이 63.6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직전 구의원 선거인 2015년 당시 총 투표율인 47.01%를 넘어선 것이고 입법회 선거 등을 포함해 홍콩 역사상 최고 투표율입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유권자는 약 413만여 명으로 지난 2015년 선거 당시에 369만여 명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날 투표소 주변에서는 우려했던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 시민들은 시위를 자제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창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면 미국과의 정상회담도 흥미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종료시한 6시간을 남긴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를 연기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안소영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일에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인준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먼저 비건 지명자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person who needs to negotiate with me in North Korea is the fir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oi Sun-hui.
예, 비건 지명자, 자신이 국무부 부장관으로 인준받으면 자신과 비핵화 협상을 할 사람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윤국한 기자, 비건 지명자가 최선희 제1부상을 협상 상대로 지목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예, 비건 지명자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북한에서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예. 협상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려져 있는 대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이 돈독한 그런 실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이영호 외무상과 함께 사실상 굉장히 큰 발언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선희 부상이, 그러니까 부장관급이 아닙니까?
네.
같은 급에서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 맥락은 사실 실무협상에 격도 굉장히 높인다는 의미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비건 부장관 지명자는 이전에 북한 측 자신의 실무협상 카운터파트가 이제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김학철 그리고 또 김명길.
네.
이 두 사람은 외무성에서는 국장급인데요. 사실 이때 특별한 지시를 받고 회담에 임하는 것이고 별로 재량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권한을 갖고 협상장에서 상당 정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어야겠다, 이런 것이 비건 지명자의 그런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북한이 대표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것이 권한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따라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협상 대표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미국도 어느 정도 같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말하자면 가지고 나와서 협상을 하는 것이지 협상 대표자들이 나와서 자기가 재량권을 갖고 미북 협상에 임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들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뭔가 좀 실세 차원에서 국무부 부장관이면 상당히 높은 자리 아닙니까?
네.
국무장관 바로 다음 순인데요. 그렇게 해서 격을 높여서 하면은 실무회담도 좀 더 순항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들이 있는 겁니다.
네, 격도 높이고 급도 맞추겠다는 이야기인데 최부상 이 북한 정권의 실세기도 하지만 또 대미 강경파로도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최부상은 그 북한 외무성 내에서도 그 대표적인 미국 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석주 전 부상 또 김계관 부상의 계보를 잇고 있다, 이런 평가인데요. 특히 그 미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가진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여러 차례 그런 발언들을 내뱉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예.
그 최 부상이 그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에게 새로운 길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고요. 또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강경 발언들도 내놨습니다. 최근에 지금 러시아를 방문 중에 지난 22일이었는데요. 여기서도 또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배신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미국에 시간을 줬고 또 신뢰 구축 조치도 취했지만 우리가 받은 상응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 받아낸 건 배신감뿐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에게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조선반도에서 외교의 기회가 사라질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비건 지명자의 인준청문회는 사실 큰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그랬는데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사실 실무협상 재개 조짐도 없고요. 또 어렵게 성사됐던 그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된 시기이기도 하고 청문회에서 실무협상 재개와 관련한 입장이 나왔나요?
네. 상당히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미북 간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할 방안을 비건 대표가 제시할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많이 모아졌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질 않았습니다. 다양한 관심사가 다뤄졌고 또 여러 가지 그 관련 발언들이 있었지만 정작 관심을 모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법이 나오지 않은 건데요. 북한은 최근에 그 미국의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담화를 잇따라 발표를 했고 따라서 이번 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 또 비건 지명자의 반응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질 않았고요. 또 비건 지명자도 따라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언급을 하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앞서 비건 지명자는 지난 1월 말이었죠.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탠퍼드 대학이 주최한 그 강연에서
네.
일괄 타결이 아니라 그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제시해서 관심을 모았는데 그때 했던 발언이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이른바 FFVD 약속을 지킨다면 두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했던 약속을 동시에 또 병행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혀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물론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비건 지명자 이런 구상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미북 간의 그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청문회에서도 그런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됐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네. 지난 4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과의 대화 시한을 올 연말로 제시했어요. 이제 그 이후부터 북한이 줄기차게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에 대해서 이게 인위적이다. 또 북한 스스로 결정한 거다. 설정한 거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면은 연말 시한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굳이 연말 시한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한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마이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최근에 그런 말을 했죠. 어느 나라 지도자의 그 발언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북한이 연말 시한을 그냥 공수표로 날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미국의 입장이 있는 것이죠. 연말 시한이 넘어가더라도 미국은 계속해서 협상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이런 거니까 사실 두 개의 엇갈린 입장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이것은 양측이 대화에 말하자면 파탄 내지는 종국적인 결렬을 선언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연말이 지나더라도 어느 정도 계속 대화의 끈은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최근 북한의 담화를 보면요. 이달 들어 9차례를 발표를 했는데 모두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대미 협상의 전제 조건이 된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하는 대미 성명 대부분 방점이 적대시 정책 철회에 찍혀 있는데요.
네.
최선희 부상도 그 러시아를 방문 중에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선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우선시해야 한다 이러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앞으로 협상하자면 대북 적대 정책을 모두 철회해야 핵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김명길 그 외무성 순회대사도 기자문답 형식에 담아해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조미 대화는 언제 가도 열리기 힘들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 대사 이런 문답도 최근 북한의 그 잇단 담화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김계관 외무성 고문도 각각 담화를 내서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위터를 통해서
네.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곧 만나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이름으로 발표된 담화를 보면 새로운 그 정상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도 우리에게 무익한 그런 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미국이 진정으로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는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거듭 강조하는 적대시 정책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그동안 줄곧 제기해온 사안들이 있죠.
예.
미한 연합군사훈련 이것을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하면서 적대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을 해왔고요. 또 하나는 북한을 압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권 그리고 발전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죠. 그러니까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하고 그다음에 제재 해제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재 훈련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상당 부분 신축적으로 그동안에 입장을 취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달 말로 예정됐던 한국군과의 연합 공중 훈련도 국방장관이 연기를 발표했죠. 그렇지만 북한은 이것이 연기가 아니라 취소돼야 된다는 예. 그런 입장이고요. 연기는 어느 때든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그 자기 자신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핵심적인 건 그러나 제재 해제입니다. 이 발전권과 생존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체제 보장을 위해서는 제재가 해제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인데요. 굉장히 그 사실 그 서로 그 말하자면 부합되기가 어려운 그런 요구입니다. 미국은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시점 이후에나 그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지난해 6월 달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미북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그런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 그동안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고 오직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이 두 정상 간 만남에 흥미를 갖고 있는 듯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방러 중인 최선희 부상의 발언을 보면요. 이제는 정상회담에도 관심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는데 만약 실제로 미국이 정상회담 제안에도 북한 이런 반응 내놓을까요?
네, 일단 표면적으로 지금 북한의 그 반응을 보면 일단 그 미국이 정상회담을 제시하더라도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네.
별 흥미가 없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김계관 외무성 고문 그 발언을 보면 세 차례 정상회담 했지만 북미 관계에서 별로 더 나아진 게 없다.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더 이상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거리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약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정상회담을 제안한다면
네.
북한의 반응은 달라지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현재 미북 간의 그 비핵화 협상은 기본적으로 탑다운 방식, 즉 그 최고 지도자들의 결단에 따라서 시작이 됐고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북한에서도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지리하게 협상을 벌이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데다가 이미 그 북핵 6자회담을 통해서 실무급 회담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그 정상 간 결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실무협상보다 정상회담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하노이 정상회담도 결렬로 끝나면서 정상회담도 때에 따라서는 결렬될 수 있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에 앞서서 이번에는 만약에 3차 정상회담을 하게 되더라도 그에 앞서서 보다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려 한다. 이것이 지금 북한의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이렇게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이유는 미국과 북한 역시 이견이 크기 때문일 텐데 양측의 주장 어떻게 다른가요?
예, 조치 대 상응 조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바로 최근에 러시아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은 지금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조치들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주목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고 또 특히나 그 비핵화와 관련해서 그 방식의 차이가 큽니다. 미국은 일괄 타결 그리고 이른바 빅딜로 알려진 것이죠.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처음부터 단계적인 비핵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한 가지 조치를 취하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북한이 또 한 가지 조치를 취하고 이것이 바로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사실 지난 2월 달에 하노이에서의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것은 바로 이 빅딜 방침과 그다음에 단계적 비핵화가 맞부딪힌 그런 결과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채 장기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비건 부장관 인준 청문회 소식 다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원은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그 미북 협상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질문을 쏟아냈어요. 주로 어떤 부분들이 지적됐습니까?
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그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북한이 그걸 원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그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대화에 나온 북한과 협상이 교착 상태가 이렇게 길어지는 원인을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특히 그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애초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과연 미국과 북한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현재로서는 비현실적인 것 같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특히 그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북한의 행동과 주장이 과거에 봤던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그 미북 협상의 현 상황이 15개월 전보다 비핵화에 더 가까워졌는지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이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인지 또 북한에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인지도 물었습니다.
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 북한 관련 발언 또 향후 미북 협상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최근 하루가 멀다고 발표하고 있는 대미 담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담화에서 북한이 줄곧 주장하는 게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라고 했습니다. 협상 재개 조건이 된 건가요?
예, 앞서서 이현철 기자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그렇게 전제 조건으로 금방 이렇게 연계해서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발언들의 맥락을 보면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다라는 그런 관측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김영철 아태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김영철 아태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기 전에는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꿈도 꾸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김명길 순회대사 이 실무협상의 대표였지 않습니까? 김명길 순회대사도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 철회라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조미 대화는 언제 가도 열리기 힘들게 되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전제 조건이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죠. 전문가들은 지금 이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이 미국에 대한 압박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전술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양측이 마주 앉게 될 상황이 이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최근 담화의 특이점이라고 할까요? 이 전에 없던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대통령 측근들은 비난하면서도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신뢰를 표명해 왔는데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언급한 게 지난 8월 이후에 처음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대화 재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런 반응에 대해서 그 미국의 언론들이 주목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을 비판해 오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을 보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날카로운 퇴짜를 놓았다 이렇게 전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트럼프를 냉대했다 이렇게 하면서 북한이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미북 대화 진전을 막았다고 비난했지만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거론하기 시작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 신문도 지난 1년간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대신 트럼프 대통령에게 후한 찬사를 쏟아부어왔다면서 그런 기류에 변화가 생긴 것 같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그 분석들을 확대 해석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북한의 신뢰에 금이 가거나 이상이 생겼다 이렇게 볼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김희 원장 자체가 그동안 여러 차례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표시했는데 여기에 아무런 이상 징후도 느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직접적인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국무부든 백악관이든 얘기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한 공동성명을 이행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말하자면 미북 협상에서의 진전을 이루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측면인데요. 그렇지만 사실 직접적인 답변은 아닙니다.
예.
북한이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하라든지 정상회담을 연다고 하더라도 적대시정책이 지금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흥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트윗 외교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 요즘 사실 굉장히 트윗 통해서 북한 관련 발언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신경을 쓸 만큼 여유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그
예.
의회에서 탄핵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번 주 들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잇따라 그 공개 청문회를 개최해서 관련 증언들을 들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도 아무래도 이 청문회에 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울러 그 지금 미북 간 실무 협상이나 또 정상회담 등과 관련해서 뚜렷한 진전도 없고 현안도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뜸한 것 아닌가 이렇게 또 관측이 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최근 대미 압박 내용 또 담화를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적대시 정책 철회 의미 등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6시간 앞두고 종료 결정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극적인 정책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습니다.
예, 한국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발언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었던 걸까요?
예, 사실 지금 말씀드린 그 송유근 차장, 이 차장의 발언을 통해서는 사실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그동안에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일본이 그 단초를 제공한 수출 규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 굉장히 긴밀한 막판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체로 전문가들은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그러니까 한국을 이제 이전처럼 수출과 관련한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한국 정부는 그 지소미아 이 협정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이런 쪽으로 합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오겠지만 다음 달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가 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언론에는 그 발표를 통해서 나오지 않은 여러 가지 물밑 접촉의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올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지소미아가 계속 앞으로도 철회되지 않고 유지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아무래도 미국의 설득과 압력이 작용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초에 그 한국에서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이 나오자 직간접적으로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온 걸로 보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데이비 스티루엘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잇따라 그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을 찾아서 지소미아가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안보협력에 상당히 기여를 한다, 이런 그 취지의 입장을 강조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미국 의회에서도 지소미아 유지를 강력히 촉구를 했는데요. 상원 같은 경우 종료를 하루 앞두고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협정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한일 간의 갈등과 안보는 분리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국무부도 여러 차례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했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에 의해서 제공된 메커니즘을 통해서 필수적인 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한 걸로 알고 있다며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일하는 가운데 이 같은 정보 공유가 동맹국들 사이에서 지소미아의 중요한 가치를 추가적으로 입증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상황이 만약에 바뀌면은 한국 정부는 앞으로 언제든지 또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이 효력을 정지시키는 지소미아 종료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과 관련한 물밑 논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수출 규제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전 관측인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눈에 띄는 그런 일본 정부의 방침 또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 발표였고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 말하자면 종료를 연기했던 한국 정부의 방침도 다시 철회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이었고 또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 철회 그럼 시한이 어느 정도냐 이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무한정 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연말 이전에 수출 규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가시적인 발표가 나와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일단 유지하기로 한 지소미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일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의 제안이 자국의 요청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제임스 스튜어트 미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Unfortunately, the proposals that were put forward by the Korean negotiating team were not responsive to our request for fair and equitable.
이 한국 측 제안이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핵심 쟁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결렬로 끝나고 양측이 예정된 시간보다도 훨씬 더 짧게 만난 다음에 추가적인 협상 일정을 잡지도 못하고 예. 이렇게 헤어진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역시 핵심 쟁점은 잘 알려진 대로 그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입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액수와 한국이 부담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액수가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령 올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8억 정도 됩니다. 8억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으로 보면 미국은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단순 수치로 보더라도 5배 가까이 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엄청나게 큰 액수인데요. 이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그 인상률은 대체로 6, 7%. 10%를 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500%를 인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인상 요구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당국은 절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한국이나 미국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정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연내 시한은 분명히 넘길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미 의회에 엇갈린 견해가 나오고 있어요. 서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 두 가지 서로 다른 견해인데요.
네.
일단 그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미한 동맹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의 이런 입장인데요. 이런 그 미국이 한국에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맹을 해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런 요구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반면에 그 미국이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이 협상용일 뿐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하원 외교위원회 아테소이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 의원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 요구를 지지한다면서도 최종 금액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분담금 증액을 기대하면서 낮은 금액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일단 50억 달러를 부른 것은 협상을 위한 시작점이다. 이런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미한 간 분담금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요즘 그 주한미군 조정 또 심지어 철수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대체로 전문가들은 그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은 사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전초 기지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북한도 북한이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말하자면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한 미군이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을 연계해서 나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고요.
네.
실제로 사실 그 한국의 한 언론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얘기를 보도를 한 적이 있었죠.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서 미국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네.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반응이 아주 굉장히 즉각적이고 강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이 보도에는 일말에 말하자면 진실도 없다. 그리고 전혀 그런 그 검토는 없고 그래서 그 해당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예, 이번 주 뉴스포커스는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의 상원 인준 청문회 소식, 북한의 잇단 대북 강경 메시지를 통한 미북 간 비핵화 협상 문제 살펴봤고요. 또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의 종료를 본복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부성민입니다. 지금 미국은 다음 주 목요일 큰 명절을 앞두고 아주 분주합니다. 관공서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회사와 학교도 며칠간의 휴가로 이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미국의 가장 큰 명절, 추수감사절 이야기입니다.
온 가족과 함께하는 감사의 날, Thanksgiving.
우리 집 추수감사절은 16명 정도가 함께 할 겁니다. 아내와 나, 그리고 두 딸의 가족들도 오고요. 처가 식구들의 친구 몇 명도 옵니다.
Our family will celebrate Thanksgiving with with another family.
우린 친구네 가족과 같이 추수감사절을 보내기로 했어요. 난 아내와 우리 집 애들을 모두 데리고 친구 집으로 가는데 아마도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모일 것 같네요.
가족이 모이고 친구와 이웃이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Because my mother, who's 94, lives with us now, so Thanksgiving is always at our house.
94살 어머니가 계세요. 움직이기 어려우시니까 아이들이 우리 집으로 옵니다. 손주들도 다 오고요.
Thanksgiving this year, my family and I will drive to New Hampshire. It's about 10 hours away.
저는 땡스기빙에 고향 뉴햄프셔로 가요. 여기서 10시간 정도 운전을 하면 되는데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두 남동생과 가족들을 만나러 가요. 아마 한 18명쯤 모일걸요.
10시간 넘게 걸리는 자동차 운전길도 하루 반나절이 걸리는 하늘길도 그저 반갑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추수감사절.
She is going to fly from Colorado. It really is a family holiday here in the United States.
지난 1년간 일구어내고 또 도움받아서 성장한 모든 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준비를 하고.
So we cook turkey and stuffing.
칠면조 구이를 준비하고요. 칠면조에 넣을 스타핑, 으깬 감자, 크랜베리 소스도 만들고요.
We are getting one big turkey, probably around 25 pounds.
처남이 우리 집에서 칠면조를 굽기로 했어요. 콜로라도에서 오는 딸이 요리사라서 다른 대부분의 음식을 준비할 겁니다.
So we have a wonderful time, and it usually starts. We go over about 4 o'clock in the afternoon,
보통 오후 4시쯤 모여서 저녁은 6시쯤에 시작하고 디저트까지 먹고 나면 밤 8시, 9시쯤이 될 겁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좋은 일, 축하할 일 등 서로의 이야기로 훈훈한 저녁을 보내는 것이 평범한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모습입니다.
Thanksgiving, 추수감사절의 유래.
Thanksgiving Day is America's version of a harvest.
미국 사람들이 손꼽는 가장 대표적인 명절 Thanksgiving.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아주 오래전 유럽 사람들이 처음 신대륙 땅을 밟았던 미국이 탄생하기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Early European settlers in North America.
유럽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한 것이 1620년 12월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땅으로 왔지만 도착의 기쁨은 잠시, 그 혹독한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정착은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신대륙의 원주민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먹을 것을 구하고 작물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They held a three-day celebration.
그 다음의 가을, 정착민들은 수확의 기쁨을 나누면서 옥수수와 칠면조 구이, 사슴고기, 마른 과일로 만찬을 차렸습니다.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사흘간의 축제를 열었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소박한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국가적인 공휴일도 아니었고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을 수확을 하면 어느 지역에서나 가정마다 1년의 하루 감사의 날로 지키며 200여 년을 지나왔는데요. 추수감사절, Thanksgiving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또 국가적인 휴일로 기념하게 된 것은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신께서 보살펴 주기를 기원하는 날로 삼자며 매년 11월의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휴일로 정했던 겁니다. 이후 대공황이었던 1939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날짜를 한 주 당겼던 적이 있었지만 2년 뒤 의회에서 법으로 정해서 11월의 네 번째 목요일에 추수감사절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풍경.
추수감사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관공서는 물론이고 학교도 문을 닫고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 가족과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먼 거리 여행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More than 50 million Americans are expected to travel during this Thanksgiving.
지난해 5,400만 명에 이어서 5,500만 명의 이동을 예상하고 있다는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에도 늦은 밤 새벽까지도 이어지는 자동차 행렬이 미국 대륙을 불야성으로 만듭니다. 또 특별 편성된 비행기와 기차로 공항과 기차역, 1년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쁘거나 간편한 것이 좋아서 이미 만들어진 추수감사절 전통 음식을 사는 경우도 많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미국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는 추수감사절의 저녁 만찬 준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And the star of the dinner is the turkey.
Turkey, yes.
한아름에 꽉 찰 정도로 묵직한 칠면조 터키 구이가 오븐에서 나오고 미국산 앵두, 크랜베리로 만든 달콤한 소스에 호박이나 호두를 듬뿍 넣은 고소한 파이, 육수를 넣어 촉촉하게 만든 으깬 감자와 그 위에 올려 맛을 내는 갈색의 그레이비 소스,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들.
It wouldn't be Thanksgiving without the food.
이런 별미를 맛볼 수 있는 1년에 한 번 땡스기빙인데 준비를 안 해서 못 먹는다면 정말 섭섭할 거예요.
President Trump and his wife Melania hosted the traditional ceremony of the turkey pardon in the White House.
90%에 가까운 미국 사람들이 찾는다는 추수감사절의 별식, 칠면조 구이. 그 때문에 사라지는 4,600만 마리의 칠면조에게 감사하는 올해로 31년째인 백악관의 칠면조 3연식이 특별합니다. 수백만 명이 찾아가고 함께하는 1924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뉴욕 맨하튼 메이시 백화점 앞에서의 화려한 시가행진도 있고 지난 100년간 추수감사절에 특별 경기를 열고 텔레비전으로 중계하는 미국의 국민 스포츠 미식 축구 풋볼도 축제의 날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I'm so grateful my family is growing and everybody.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올해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 또 잘하고 있으니 더 고맙고요.
I'm very thankful for my family. I have a wonderful family.
건강하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며 열심히 살고 있다는 가족들에게 감사하고요.
Be in a situation where you're able to help people, to be able to live in such a lovely area.
모두가 즐기고 행복해하는 때 더 외로움을 느끼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음식을 전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 지난 400년 가까이 미국에서 이어져 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마음입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조성민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지금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고 정확하게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에서 듣지 못하는 미국의 모습을 만나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자유와 기회의 땅, 미국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이야기 미국사. 부강한 미국을 만드는 원동력,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오늘의 미국이 있게 한 미국인들을 만나보는 인물 아메리카. 뉴스 속 뒷이야기를 풀어보는 뉴스 따라잡기까지.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함께 하시면 미국과 세계가 보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밤 10시와 새벽 4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어의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연내에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루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홍콩의 반정부 시위 사태 등을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23일 캐나다 헬리팩스 국제안보포럼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연말쯤 1단계 합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히고 가능할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남중국해 등지에서 중국의 활동에 대해 못 본 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 상하원은 홍콍 민주주의 인권법안을 가결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 합의 체결에 잠재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특히 나보다 훨씬 합의 체결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사태와 관련해서는 매우 복잡한 요소라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시 주석이 홍콩 외곽에 군대 100만 명을 배치하고도 투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내가 시 주석에게 부디 군대 투입을 하지 마라.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무역 협상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내가 아니었다면 홍콩은 14분 만에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 인권권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중국은 57년 만에 최악의 해를 보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배경을 놓고 일본과 한국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24일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22일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직후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매우 강해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산케이 신문은 전날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거의 일본 쪽의 퍼펙트 게임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발 보도와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 등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24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세계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 앞으로도 개별 허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했는데 한일 간 사전 조율과 완전히 다르다고 밝히고 만약 이런 협상이라면 지소미아 연장 합의를 할 수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 실장은 일본에서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 일본 외교의 승리, 퍼펙트 게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 사자성어로 견강부회,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일본이 자기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실장은 이어서 You try me, 우리를 시험해보라는 말을 일본에 하고 싶다며 영어로 try me는 어느 한쪽이 터무니없이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계속 자극할 경우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모두 조건부이고 잠정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는 홍콩에서 구의원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참가 열기가 높아지면서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24일 오전 홍콩 시내 18개 선거구에서 구의원 452명을 뽑는 선거가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홍콩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지 시간 오후 7시 30분 현재 투표율이 63.6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직전 구의원 선거인 지난 2015년 당시 총 투표율인 47.01%를 넘어선 것이고 입법회 선거 등을 포함해 홍콩 역사상 최고 투표율입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유권자 수는 약 413만 명으로 지난 2015년 선거 당시에 369만여 명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날 투표소 주변에서는 우려했던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 홍콩 시민들은 시위를 자제하는 모습이라고 주요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도 이날 오전 투표 직후 비교적 평화적이고 평온한 환경에서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한국 기상청 제공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에서는 흐리고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 오후에도 맑으면서 최고기온 4도 기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